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8월 30일 월요일의 뉴스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 중에 40살을 넘긴 노산 아빠가 6명 가운데 1명꼴인 걸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통계청이 출생아의 아빠 연령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3년에는 2.1%에 불과했는데 갈수록 늘어난 거라네요. 임신하는 나이에 한계가 있는 엄마에 비해서 아빠 나이는 뭐 60이나 70을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재혼도 늘어나면서 아빠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날 때 40세 이상인 아빠가 늘어나면서 은퇴 가구의 노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죠. 노후 육아에 따른 빈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아빠로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둘째치고요. 노후 육아는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노후 육아가 아니어도 육아가 힘든 상황이 한국보다 또 훨씬 많겠죠. 이래저래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이나 키우는데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뉴스 7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뜨고 있는 웨어러블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집중 탐색해보는 피플 코너로 함께할게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습니다. 먼저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갈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철도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쪽 좌석을 우선 발매합니다. 다만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안쪽 좌석은 다음 달 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됩니다. KTX 4인 동반석은 순방향 1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와 역사 내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시행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8만 6천 달러가 넘는 나랏빛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에서 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8만 6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추강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덴마르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0일 사실상 모두 해제한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덴마르크 정부는 성명에서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규정한 현재의 구분 방식은 해당 일에 만료될 것이라면서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누스 헤우니케 덴마르크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들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일본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자 한국 정부가 해당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모더나 백신의 이물 발견이 추가로 신고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제조 번호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 현 나하시의 광역접종센터에서 전날 오후 사용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확인되면서 접종이 중단됐으며 해당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과 관련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지속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영변을 포함해 북핵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로켓 공격이 있었다고 AFP,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현장에 배치된 아프간 정부 측 보안요원은 폭발음은 로켓 공격에 의한 것으로 포탄이 가옥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라시드 아프간 경찰청장을 인용해 로켓이 카불 공항 북서쪽에 떨어졌으며 아이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겨냥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월요일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지난해 8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 군인들이 네. 이 지역에 투입이 됐는데 최근에 민가를 습격하는 건 물론이고요. 국가기관 식량 창고에까지 손을 네. 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환경북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폭풍군단이 국경에 오래 나와 있다 보니까
예.
사상적으로 안일해이어졌고 여기에 식량 공급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더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면서
네.
국경경비대처럼 중국 대방들과 선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밀수에 가담할 수 없고 결국 도둑질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국가기관 후방시설을 털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된 폭풍군단이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국가기관 후방시설로 털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군인들이 이렇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절도를 벌이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원래 국경경비대가 예. 있는데 국경 봉쇄를 철저하기 위해서 내륙에 있던 폭풍군단을 이 지역에 투입을
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식량이 공급되긴 하지만 점점 질이 그쪽 표현으로 한심해졌다고 하고 그리고 군민관계라도 그러니까 네. 군인과 민간인 관계라도 좋으면 현지에서 도와주기 마련이나 이마저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철저하게 주민들을 단속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네.
불만이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국경경비대는 뭐 부업지도 하고 뭐 이렇게 뒷돈도 받으면서 나름 생존을 했는데
네.
이쪽에 선이 없으니까 이 폭풍군단 군인들이 부업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급 부족하면 이제 자체로 벌어먹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도둑질인데 이제 국가기관까지 손을 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네.
회령에서 이달 초에 폭풍군단 군인 3명이 보위부 후방부 창고를 터는
아이고.
일이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서 네. 붙잡혔대요. 결국 이 군인들은 제대됐고 해당 군인들이 속한 대대 대대장 이런 간부들 3명도 철직이 됐고요. 그리고 해당 대대는 이달 중순께 모두 철수를 해서 다른 한 개의 대대와 교체됐다고 합니다.
자, 군인들이요. 보위부 창고를 털었습니다. 이런 네. 정말 이거 북한 당국이 좀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특수부대 군인들인데 네. 이게 실제 이제 당중앙 군사위원회 강연 자리에도 이 사건이 실렸다고 하는데 네. 지난 15일에 배포된 자료에 당중앙에서 국가기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라면서 폭풍군단 군인들의 절도 사건을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폭풍군단 철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현재 이제 폭풍군단 임무 중에 하나가 국경 지역의 장벽 고압선 설치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자재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폭풍군단 철수 시점이 좀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뭐 섣불리 철수도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폭풍군단 안에서도 우리 빨리 국경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런 네.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원래 폭풍군단이 뭐 후방교란 같은 이런 전투 임무 수행이 있는데 지금 국경 투입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네. 이런 임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또 군인들 사상이 해이해지는 네. 이런 것도 보이고 있고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 탈북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예. 돼서 군 상부에서는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고압선 설치, 국경 봉쇄하는 근데 지금 그 북한에서는 변압기를 변대라고 하는데
네.
이걸 구간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가 지금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으로 설치하라고 당정군에서 네. 이제 했는데 장벽 고압선 공사 완공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변압기가 있어야 뭐 전기도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이게 보장이 안 되면서 폭풍군단이 당장 좀 철수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고압선 설치를요. 북한 당국이 이거 10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당 창건일이잖아요. 이때까지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럼 상황이 이러면 공사가 그때까지 끝날까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네. 국경 4개도 그러니까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 지역에 중앙당과 내각 보위성 합동 검열차가 내려와서
네.
이 고압선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평가할 예정인데 만약에 뭐 설치했다고 해도 검열에서 네.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폭풍군단 철수도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큰일이네요. 계속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뭐 네. 폭풍군단과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경경비대하고 주민들은 뭔가 결탁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걸 끊어내려고 전혀 연관이 없는 네. 폭풍군단 군인들을 투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경경비대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고압적으로 되어있고
폭풍군단이요?
네. 실제로 네. 피해본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경지역은 밀수로 먹고 사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밥줄이 사실 끊어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폭풍군단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폭풍군단 군인들이 인민들한테 맹물 네.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다 이런 아이고. 말도 나온다고 하고 또 이제 폭풍군단도 좀 서운한 게 있나 봐요.
네.
나란 일을 하러 온 건데 국경에서는 그 6.25 전쟁 때 뭐 치안대 취급을 뭐 당해서 발붙이기 네.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사러 가도
네.
이게 군인 폭풍군단 이런 표식이 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하거나 값을 더 비싸게 부른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주민들과
그러네요.
폭풍군단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현지에서 이 폭풍군단 군인들이 좀 적응해 생활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뭐 항상 안타까운 소식 많이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북한 주민들끼리 이렇게 적대시 해야만 하는 상황 더 안타깝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북한 당국의 의지와 변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아주 최근에 내놓은 노래입니다.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소리꾼 들어보시죠.
찌르는 내가 오 장빈이란 더 내 자리는 내가 참 더 태도는 소포하게 되기를
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정보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웨어러블이라는 산업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웨어러블 제품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 간 치열한 각축전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웨어러블은 또 뭐고 스마트워치는 또 뭐고 그러실 거예요. 먼저 웨어러블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 사전적 정의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영어 네. 웨어 입다라는 뜻이죠. 또 에이블이라는 예. 뭐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 이제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의미죠.
네.
옷이나 시계, 안경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기기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 등이 접목된 것이에요. 이제 미국 군사 훈련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해서 점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패션이나 이동통신기기 및 디지털 제품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입는 전자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마트워치는 말 그대로 뭐 똑똑한 시계죠.
네.
타치폰과 연동시켜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블루투스 이어폰은 무선 이어폰을 말해요. 선이 없는 이어폰으로 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이제 매장 가서 봤는데 좀 많이 늦게 봤죠.
근데 이제 귀에 쏙 맞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무선 이어폰이다 보니까 귀에 쏙 맞고 그리고 활동하는 데 대해 제약적인 네. 움직임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유선 이어폰을 써왔는데 저도 가끔 가다 썼을 때
네.
이게 손에 걸리거나 특히나 이제 지하철에서 학창 시절 썼을 때 다른 사람 가방에 걸려서 이어폰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에도 전자 기술을 접목시켜서 온도 조절 뭐 이런 기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웨어러블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어폰도 있고 한데 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신체 부착 단계에 따라서
네.
휴대형, 부착형, 복용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대부분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예.
이제 휴대형에 속하겠죠. 사용자에게 익숙한 시계, 안경 등의 휴대 물품에 이 컴퓨터 기술과 이제 고도의 화면 기술인 디스플레이 기능 등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네.
피부에 붙이는 스킨 패치형 센서 같은 게 부착형이고요. 복용형은 웨어러블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로 인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네. 자, 일단 휴대형은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부착형은 붙이는 거, 복용형은 뭐 먹거나 이식하는 건데 사실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일단 이거 휴대형으로 그냥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건데 이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아직까지 전체 예. 스마트 기기 시장 내에서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타치폰 시장이 이미 포화됐다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들만의 좀 리그가 됐죠. 삼성전자,
맞아요.
애플 뭐 이렇게 지금 예.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서 파생된 전자기기인 웨어러블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을 포함한 휴대형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출하량은 무선속도로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4년도에는 2018년 대비 3.6배 이상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웨어러블 전자기기가 지금의 타치폰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말만 들어도 뭔가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제품인데요.
예.
그래서인지 많은 기업들이 이 웨어러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겠죠?
맞습니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IT 기업들과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네.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말, 뭐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이라고 하죠.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전 세계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인 유니콘 기업을 살펴보면요. 430개의 기업들 중 웨어러블 전자기기 분야의 유니콘 기업은 약 35개 정도 수준입니다.
예.
시장 진입이 많이 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크게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야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죠.
그러네요.
그만큼 좀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기 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애플이나 삼성, 구글,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현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 시장에서 조금 성장하기 좀 더딘 측면이 있죠.
자, 뭔가 이게 습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몸이라는 게 좀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는 거 한번 찾으면 또 계속 그 상품만 찾게 되는 것도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제 애플 워치,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또 먼저 출시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좀 벽이 두터워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또 생태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구축돼 신뢰가 쌓이기만 하면은 사용자가 해당 생태계에 적응하게 되겠죠.
네.
또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의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단 몸에 익은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급한 이제 세계적인 대형 IT 기업들 사이에서
네.
좀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장의 초기 선점 그리고 IT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하게 나타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스마트폰, 터치폰도 우리가 쓰는 회사 것만 쓰듯이 이 분야도 왠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 웨어러블 만지는 회사들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뭐 일단 애플이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이 만든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활성 사용자 수는 올 2분기에 사상 최초로 전 세계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점유율
네.
올해 28%를 기록했고요. 이게 바로 이 시장에 있어서 선점과 익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게요.
보여주는 증거겠죠.
네.
애플이 가장 먼저 스마트워치를 만들면서 보급을 했고요.
예.
또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나름대로 선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사가 먼저 내놓은 이 타치폰 시장에서 애플사를 제치고 전 세계 1위 기업이 된 이런 저력도 있잖아요.
그쵸.
이미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좀 더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이런 성장세에 맞춰서
네.
올해 저가형 모델 출하량만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삼성이 애플과 나란히 하는 기업이잖아요, 어깨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웨어러블 이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도 뭔가 애플을 또 넘길 그러니까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애플이 독점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도 삼성이 점유율 확대에 좀 시동을 걸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워치 점유율을 기존 6.8%에서 7.6%로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3분기에는 신형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4를 내놓는데
네.
애플의 시장 점유율에 얼마나 근접할지가 전 세계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은요. 뭐 타치폰에서 맞붙고 스마트워치에서 맞붙는데 또 다른 휴대용 웨어러블 전자기기죠. 무선 이어폰. 아까 우리 김원규 기자가 말씀해 주신 그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죠.
맞습니다. 앰버 이 역시도 애플의 에어팟이라는 무선
네.
이어폰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다 보셨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러니까요.
무선 이어폰 하면 다 애플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의 무선 이어폰 버즈가 이후 바로 나오면서 에어팟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습니다.
네.
이미 두 제품 다 지금 대중의 인기가 좀 뜨겁고요.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이제 애플의 이제 에어팟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관련 기업들도 이 웨어러블 제품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G전자는 이제 타치폰 시장을 좀 접었죠. 더
네,
이상 타치폰을
맞아요.
내놓지 않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LG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철서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당분간 이러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과 같은 휴대용 웨어러블 전자기기가 웨어러블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웨어러블 중에서 뭐 아까 처음에 뭐 부착형도 있고 뭐 이식하는 것도 있고 한데
네.
지금은 그냥 휴대하는 이어폰,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시계 정도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품이 약간 한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
무선 이어폰이 39%, 스마트워치가 60%로 압도적이죠. 나머지 뭐 기타 1%로 이제 구성이
네.
돼 있어요.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평소 디지털 액세서리로 거부감이 없는 기기들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 웨어러블 의류와 같은 제품의 존재감은 좀 미미한 편이에요.
네.
하지만 앞으로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이제 안경, 팔찌 등 휴대용 단계에서 궁극적으로는 패션, 생활 편의 등 신체에 직접 부착하거나 복용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웨어러블 전자기기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웨어러블 시장이 전자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산업군에서 혹시 어떤 뭐 현황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이 2024년까지 50.2%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웨어러블은 자동차, 항공우주, 제조, 석유 및 가스, 전력 그리고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증강현실 안경이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유사한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인 가상현실은 실제 환경에서 볼 수 없는 반면에 실제 환경의 가상 정보를 섞는 증강현실은 더 심화된 현실감과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해요. 타치폰으로 거리를 비추면 인근의 상점이나 건물의 전화번호 같은 정보가 영상에 또 비칠 수도 있고요. 상품의 바코드를 타치폰에 스캔하면 가격 정보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증강현실 하면은 좀 게임에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증강현실 게임을 켰을 때 해당 길이 그대로 나오면서 옆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나서 그 캐릭터를 잡는 그런 뭐 게임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무튼 증강현실 안경을 활용하면은 뭐 공사 현장 그러니까 관리자나 전문가가 작업자를 원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동 중지 시간을 단축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서 기술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법과 장점이 있어서 증강현실 안경은 높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증강현실 안경을 끼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있는 거죠.
네, 길을 가면서도요. 내 방 앞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타 산업에서는 좀 다른 산업에서는 웨어러블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뭐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도 증강현실 장치를 사용하면 중요한 지침과 표준 작동 절차를 표시하면서 작업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시간 단축과 분량 감소로 이어져서 작업 효율과 생산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도 산업용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저는 공사 현장에서 뭐 공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공사 현장의 매니저와 그 실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기술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 매니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매니저의 말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 공사의 구조가 바뀌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매니저의 힘이 큰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하나하나 물으면서 지시하면서 그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인력이 소요가 되고 또 한편은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증강현실 안경이나 이런 웨어러블 산업기기들이 계속 보편화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이런 단점으로 지적됐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경 끼면 그 안에 그냥 막 정보들이 막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뭐 사람하고 일일이 대화하는 것보다 편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일반 전자기기에 이어서 제조 공장에서도 웨어러블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런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을 이끄는 나라들은 어딘가요?
일단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이 시장이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일본의 후츠츠, 한국의 삼성전자가 꼽힙니다. 뭐 이들 기업들도 사실 그동안 주요 대기업 중 항상 이름이 빠지지 않는 기업들인데요. 이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업들이 좀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자, 앞으로 세계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왠지 웨어러블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쉽기만은 할까요? 뭐 걸림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산업별로 약간 그런 것들이 두각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관련 서비스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보 확보가 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규제의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 문제는 어느 나라나 좀 까다롭죠. 그리고 항상 문제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한국보다 뭐 훨씬 더 까다로운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네. 차츰차츰 풀어나가면서 이 웨어러블 시장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악용하는 사람만 없다면 더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자리 잡은 웨어러블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여교수님들의 그룹이라고도 불리는 빅마마가요. 2007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배반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피플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정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고향 탈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카불 공항은 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프가니스탄 일반 시민들, 정치인, 연예인 등이 네. 탈레반의 감시를 피해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 여성 정치인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아프간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아프간 여성 정치인 3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도 최근에 한 400명 가까운 아프간인들을 구출했고요. 한국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국경을 네. 넘어서 인접국으로 떠나거나 뭐 세계 여러 나라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중에 아프가니스탄 역사사상 최연소 시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프간 최초의 여성 시장, 네. 자리파 가파리인데요. 가파리는 지난 23일 더이칠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네. 더이칠란드에 도착하기 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가파리는 지난 15일 영국 아이뉴스를 통해서 네. 탈레반이 나를 찾아와 죽일 것이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뒤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네.
다행히도 독일군과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다행이네요. 자리파 가파리 전 시장,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여성인권운동을 해온 사람이라고요?
네. 가파리는 인도 펀자브 대를 졸업한 후에 예. 아프간 여성을 위한 비정부기구 설립 등 수년간 아프간 여성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엔 역대 최연소인 26세 아프간 마이단 샨 씨의 시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2019년엔 영국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들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미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여성인권운동가, 시장 등 정부의 주요 여직을 거친 그녀는 지난 20년 미군 주둔 기간 아프간에서 교육과 정치 참여 기회를 누린 젊은 아프간 여성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통치할 때요. 뭐 여성을 뭐 항상 배제했잖아요. 교육도 안 시켜주고 인권을 박탈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가파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시장이 되고 났는데 탈레반에 계속 위협을 받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파리는 시장에 취임 후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녀는 더이칠란드에 도착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나 또한 거듭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가 메이단 샨 씨의 시장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탈레반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고요.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더이칠란드에 도착한 가파리는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더이칠란드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녀는 앞으로 더이칠란드에 머물면서 억압받는 아프간 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마이단샨 씨의 전 시장 자리파 가파리처럼 아프가니스탄 정치인들이 아프간을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영국으로 탈출한 분입니다. 아프간 유력 여성 정치인이죠. 슈크리아 바라크자이도 언론에다가 탈출 과정을 전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유력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바라크자이는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난 23일 영국에 도착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서 탈레반에게 발각돼서 폭력에 시달렸고요.
네.
어둠을 틈타 시내로 도망친 후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보낸 음성 메시지에는 당시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긴박했을지 네. 상상이 가지 않네요. 슈크리아 바라크자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헌법상 최고 지도자 회의인 로야 지르가에 지명되는 등 좀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라크자이는 2003년에 로야 지르가에 지명되면서 정치에 네. 입문했는데요. 그녀는 탈레반 실각 후 2002년에 전국 주간신문 여성의 거울을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라크자이는 2004년 아프간 하원의원에 당선된 후에 탈레반 비판과 여성인권운동에 앞장섰는데요. 2014년에는 그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지만
와,
살아남은 끝에 주 노르웨이 아프간 대사까지 지냅니다. 바라크자이는 탈레반의 검문을 세 차례나 받은 끝에
네.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비행기 타기 전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서 죽음의 문턱은 넘었지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아프가니스탄 의회 최초 여성 부의장이죠. 파지아 쿠피는요. 아프가니스탄에 남는 걸 선택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간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을 지낸 쿠피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프간에 남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네.
아프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할 텐데요.
그러게요. 여성과 아동인권 증진에 앞장서왔던 쿠피는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죠.
네.
쿠피는 지난 19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최근 시위에 나선 여성은 소수지만 여성은 아프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뭔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 그동안에도 이 파지아 쿠피라는 인물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다면서요.
네. 탈레반 비판과 여성인권운동에 앞장선 쿠피에 대한 위협은
네.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몇 차례의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은 그녀는 지난해 파도에도 무장귀환들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아이고.
또 두 딸과 그의 언니와 조카도 이미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녀는 아프간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 나는 평생 아프간의 흥망과 함께했다. 아프간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아프간의 희망을 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프간에 남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무사하게 잘 지내면서 아프간의 변화를 위해 오래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혼돈의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 정치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심지은의 생활주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뭔가 물건을 사러 갈 때면요. 색깔 내가 원하는 게 딱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색 말고 다른 색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혹시 중국에서도 이런 표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색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말이죠. 중국어로는요. 하이요 지타 옌서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이요 이걸 두 개 붙였으면 원래 그리고 란 뜻이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쓰면요. 하이요 하이 하면 아직 요 갖고 있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그리고로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하이요 아직 갖고 있냐 이런 질문에 쓰셔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후자예요. 하이요 지타 옌서마. 여기서 지타 하면 기타를 중국어로 바꾼 거고요. 옌서 하면 색깔입니다. 자, 이걸 이어붙여서 말해보면 하이요 지타 옌서마. 이 색 말고 다른 색 갖고 있나요? 더 갖고 있나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물건 살 일 있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
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북한날씨전해드립니다. 8월 31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와 함남은 흐리고 황해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5도, 해산 10도, 강계청진 15도, 함흥 17도, 평양 사리원 원산 19도, 신의주 개성 20도, 해주 21도입니다. 낮최고기온은삼지연 21도, 청진 23도, 개성 원산 해산 25도, 사리원 해주 함흥 26도, 평양 27도, 강계 28도, 신의주 3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 에서 1 미터 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 미터 로 일겠고 오후에는 0.5 에서 1 미터 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 에서 1 미터 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 미터 로 일겠습니다. 기름값및금값정보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다시올랐습니다. 현지시간27일뉴욕상업거래소에서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는전날보다배럴당 2% 상승한 $68.74 에거래를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 에해당합니다. 국제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4% 상승한 $1,819.5 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온스는 31.1g 에 해당합니다. 은값정보알려드립니다. 이날뉴욕상품거래소에서국제은선물9월물가격은온스당 $24.06 입니다.환율정보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인민비는 646.57원입니다. 신지은의생활중국어와생활뉴스까지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소통하는남과북뉴스통입니다. 뉴스로통하는세상을활짝열어갈게요. 오늘의순위뉴스7은다시한번전해드립니다. 오늘의가장뜨거운뉴스7위부터1위까지를소개해드리는순위뉴스7입니다. 7위뉴스입니다. 한국철도는31일부터다음달2일까지4일간추석열차승차권을온라인과전화등 100% 비대면방식으로사전판매한다고30일밝혔습니다. 승객간거리두기를위해창쪽좌석을우선발매합니다. 다만이번예매에포함되지않은안쪽좌석은다음달중정부의코로나19방역대책에따라판매여부가결정됩니다. KTX 4인동반석은순방향1석만발매하고입석은운영하지않으며열차와역사내방역을최고수준으로시행합니다. 6위뉴스입니다. 한국의국가채무가빠른속도로늘어남에따라올해태어나는신생아는고등학교를졸업할때쯤$86,000가넘는나라빚을짊어지게될것이라는관측이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은2014년에서2019년의국가채무증가속도가유지될경우15세에서64세생산가능인구1인당국가채무는2038년$86,000를넘어설것으로예측됐다고30일밝혔습니다.추강호한경연경제정책실장은자녀세대에게과도한빚부담을물려주지않으려면재정준칙법제화등엄격하고체계적인재정건전성관리가시급하다고말했습니다.다음5위뉴스입니다. 단마르크정부가코로나19확산을막기위해취한제한조치를다음달10일사실상모두해제한다고 AFP 통신등이전했습니다. 단마르크정부는성명에서코로나19를사회적으로중대한질병으로규정한현재의구분방식은해당일에만료될것이라면서이를연장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마그누스헤우니케단마르크보건부장관은코로나19가통제되고있고백신접종률이높다는점등을이유로관련규정들을해제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습니다. 이어서4위뉴스입니다. 일본에서모더나코로나19백신이물질이추가로발견되자한국정부가해당제품이국내에도유통되고있는지확인에나섰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일본오키나와현에서모더나백신의이물발견이추가로신고됐다는보도에대해관련제조번호를확인중이라고밝혔습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 현 나하시의 광역접종센터에서 전날 오후 사용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확인되면서 접종이 중단됐으며 해당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과 관련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 지속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영변을 포함해 북핵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로켓 공격이 있었다고 AFP,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현장에 배치된 아프간 정부 측 보안요원은 폭발음은 로켓 공격에 의한 것으로 포탄이 가옥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라시드 아프간 경찰청장을 인용해 로켓이 카불 공항 북서쪽에 떨어졌으며 아이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겨냥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죠. 한국 영화 모가디슈가 한국에서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올해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최초의 300만 돌파라는데 1991년에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서 소말리아의 모가디슈를 탈출했던 남한과 북한 대사와 그 가족들, 직원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탈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영화 모가디슈가 더 관심을 모아서 흥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말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해피엔딩의 행복한 영화 같은 일들도 하루속히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음원 강자 가수 헤이즈 씨의 이 노래도 상당히 오래도록 인기를 누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